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갈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함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까 두렵사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상태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의 생애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유아기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창세기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구속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출애굽기 서두에서 왜 출애굽기는 한 어린 아이의 구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구속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구원의 이야기는 장차
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보호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진리는 이곳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주목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이 모세의 부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은 매우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세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길렀는데, 그것은 단순히 부모가 가진 그런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참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보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또 새들을 보시고 또 짐승들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단순히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산의 아이가, 만일 태어난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부모는 그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참 두렵고 슬픈 일이었을 텐데, 누가복음 23장 29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느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고 한 번도 자녀를 출산해 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자녀를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라고 여겨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낫고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면서 비통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세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고 이 일은 아이 모세의 생명에만 위태로웠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부모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그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그러한 계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는데 모세의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적대적인 상황이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출애굽기는 이 모세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석 달을 아이를 숨겨서 키웠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는 두 명의 자녀들이 이미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고 부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음의 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담아 떠내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만일 이 갈대 상자 속에 어린 모세가 상자가 점점 물이 스며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겠죠. 그런데 상자가 다행히 침수가 되지 않고 잘 보존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상자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물속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에는 많은 악어들이 있잖아. 사나운 그런 악어 떼에게 발견된다면 악어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망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의탁하는 것인데요.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 서서 그 상자에 담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부모가 이 딸을 그렇게 지켜보라고 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들에게서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친한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놓고 그러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과라, 의탁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또 간구하고 결과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기른 이후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음의 강에 어린 모세를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5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각 그 장소로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이나 뜻밖의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에 바로의 공주를 보내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이제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그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고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그 강물에 상자 하나가 또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바로의 공주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바로에게 찾아갔겠죠.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명령은 너무 심하니 그런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수많은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어린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닿지 못했던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다른 때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달고요.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신속하게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모세의 노예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지정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한 제안입니까? 내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모를 찾아오리까? 했더니 공주가 의심해 볼만 하잖아요. 네가 이 아이의 엄마를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품고 그 모든 계획을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바로의 공주가 주는 그 모든 그 싹스를 받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한 이제 그 아이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며 필요의 공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때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그 구원 사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이와 같은 완전하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의 어린 모세의 구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한 어린아이 모세의 운명과 애굽에서 비참한 종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짝을 이룹니다. 갓난아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된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이 모세가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생하며 신음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갓난아이 모세를 태운 이 작은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성경은 뭐 베스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는 6장과 7장, 8장과 출애굽기 2장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를 알잖아요. 그 방주와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과연 이 어린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의지할 만한 것이 될 것인가?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대 상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시는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갈대 상자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모세와 같이 죄의 심판과 멸망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빠져 죽은 그 죽음의 강물에서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죄의 엄청난 물결 아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세우시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측면에서 갈대 상자만을 바라보고 이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이 자비를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결코 거절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라고 혹시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농담거리로만 삼았던 그 사람들의 그 태도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또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 애굽 땅에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어린아이를 구속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송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혹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신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